오늘은 회복을 위한 일곱 가지 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그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출생부터가 기구했죠. 그는 원래 고향 땅 가나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노예로 있던 부모 스라에 태어나는 관계로 애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히브리인들이 이미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해서 고난의 풀무 속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때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 바로와 애굽 제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예요. 이러다가 인구 비율이 역전이 돼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바로가 혹독한 역사의 명령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나만은 태어나는 즉시로 나일 강물에 던져라. 실지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모세도 예외 없이 몇 달쯤은 어머니의 지혜로 집에서 키우지만 그 새어나가는 울음소리를 막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근데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오던 바로 공주에 뛰어서 바로 공주, 바로의 딸이죠. 입양이 돼요. 아들로서. 그래서 모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궁궐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신앙과 또 아버지 신앙의 그 혈통적 피 때문에 민족의식을 끌 수가 없죠. 어느 날 궁궐을 거니는데 자기 동족이 애굽 관리에게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하게 돼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만 애굽 관리를 죽여서 모래밭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궁궐을 순찰을 하는데 동족 둘이가 싸움을 해요. 측은한 마음에 다가가서 이 먼 나라에서 서로 힘들게 사는데 왜 이러느냐 말리는 가운데 그 동족인 히브리인 중 하나가 네가 뭔데 우리를 참견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오 너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왜 어제처럼 또 우리 죽이려고. 그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살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들통이 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바로의 궁궐에까지 알려져서 바로가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 일 때문에 이제 궁궐에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그렇게 초계와 같이 바람에 불려 다닌 세월이 40년이 걸려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겠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광야에 나가서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보리 서말만 있으면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요, 이 처가살이를 잘 감당한 사람들 가운데 큰 인물들이 많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처가살이 중에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잘 견디세요. 그렇게 무료히 양떼를 몰면서 처가살이 하던 이제는 세월도 그를 잊고 자신도 자신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무료히 지푸라기처럼 바람이 불려다니던 모세에게 어느 날 신기한 광경 하나가 눈에 띕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산에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을 하게 돼요. 이제 그 광경은 성경을 보면서 한절 한절 설명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열으세요. 3장 1절서부터 몇 절만 좀 교독을 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상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유명한 그림은 두 가지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광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하나님의 큰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첫 번째 의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가시떨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흔한 잡목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민초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가시떨기는. 근데 지금 거기에 뭐가 붙어 있죠? 불이 붙어 있어요. 불. 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극심한 역사의 풀무 속에 던져져서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들을 지금 구원해야 될 지금 도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 그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이제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불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극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가. 적어도 소명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통 가득한 어둠의 땅을 그런 광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소명이 부릴 듯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민족이 지금 이와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가 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여기 원문에 보면 원래는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했는데 그 원문의 의미는 나무가 왜 없어지질 않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비록 그들이 잠시 잠깐의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멸망당하는 법은 없다. 그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공동체적인 메시지가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 개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야 돼요. 첫째,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공기, 산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목격한 이 호렙산에서의 광경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분명히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지금 나무가 불 붙는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나무가 불이 타는 조건이 안 돼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야,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너를 쓰겠지만 너에게 있는 무슨 실력이나 조건이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너를 쓰는 거 아니다. 너를 통해서 일하지만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겠다. 이것을 모세에게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 그림을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이 정도 큰 기적 같은 광경을 보았다면, 목격을 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확인을 했다면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자, 10절을 보십시다.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시작. 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자, 여러분 앞을 좀 보세요. 모세 이 대답 속에는 40년 빈들에서 홀로 겪어냈던, 그리고 그 세월 속에 채곡이 쌓아놓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주 옹골지게 겹쳐져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날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면 내가 40대 애굽에서 문물을 다 겸비하고 보란듯 딱 나설 때 그때 날 사용하시지, 그리고 그때는 아직 손에 땀도 있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장년의 나이에 나를 부르시고 쓰시지, 이제 내가 애굽 궁궐을 떠나 여기 산 지가 40년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이제 다 늙어서 갈 날만 남은 나를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이왕 나를 쓰시려면 나 잘 나갈 때 쓰시지.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120년을 사는 가운데 모세의 생애는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대까지는 최고의 제국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 안에서 그는 최고의 것을 먹고 경험하고 보고 세상을 배웠어요. 그리고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문물을 겸비한 탁월한 리더로서 자랍니다. 그것 가지고 한 게 뭐죠?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이었어요. 적어도 그 정도면, 그 정도 백그라운드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땅에다 묻어버리십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소리도 없이 악소리도 못 내게 부서뜨리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푸라기처럼 먼지처럼 불려다녀요. 초라히 처가살이에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를 이리저리 몰면서 역사의 세월에 잊혀져 살아요. 그리고 지금 그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뭘 하겠어요? 오늘 11절에 모세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아이, 이 나이에 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와서 속만 상하게 만듭니까? 됐습니다. 잘 나갈 때는 나를 땅에다 묻어버리시더니 이제 그는 애굽에서도 평판으로는 사형선고를 당했어요.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라고 도망갔는지를 다 알죠.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갑니까? 뭘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젠 됐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기가 막힌 문장 하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7장 29절. 7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시작. 거기 보면 40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참회.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세상이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머지 40년은 네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배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민족을 구원해 내는 데는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중적인 메시지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4장 1절 보십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모세의 손엔 뭐가 들려져 있었죠?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모세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40년 동안 아마 거의 같이 했을 거예요. 들녘에서 총총 벼를 헤이며 온밤을 세우고 양떼를 보호할 때에도 이 지팡이를 들고, 지쳐가는 몸을 의지할 때에도 이 지팡이를 들고, 아마 이 나무 둥지에서 끊쳐져 나온 죽은 생물인 이 지팡이는 모세 같은 처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분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말 그대로 모세를 상징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뭐가 되죠?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 여기 뱀이라는 말은 나쉬라는 말인데 코브라 종류의 뱀을 얘기합니다. 이때 애굽은 유명한 수호 여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토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문형 그림이 바로 여기에 코브라, 뱀이에요. 독사죠. 그 독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5절,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다시 뭐가 되죠?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죠. 뱀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거 독사인데 죽죠.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 뱀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저기 경상도 깡촌에서 자란 분인데 사탕 사 먹고 싶으면 이게 다니면서 뱀 잡아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팔아가지고 사탕을 사먹고 과자를 사먹고 그랬대요. 진짜 뱀을 잘 잡아요. 나중에 한번 특강을 시켜드릴게요. 근데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어딜 잡아야 됩니까? 머리? 바로 목덜미 쪽에 딱 잡아야 제압이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딜 잡으라 그럽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 왜 꼬리일까요? 꼬리의 반대 개념이 어느 쪽일까요? 머리죠. 왜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인생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뱀을 어떻게 저주하죠? 여인의 후손이 내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 남녀가 결합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은 정확하게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뱀의 머리는 메시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 상태이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너는 폼만 잡아라. 이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너는 폼만 잡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네가 싸울 싸움이 하나도 없다. 너는 순종만 해라.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이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것도 성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아주 입체적으로 두 번째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자,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손을 어디에다가 뺍니까?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에 뭐가 발병이 됐어요? 나병이 발병이. 나병은 심판입니다. 나병이 갖는 특징이 뭐죠? 썩어가고 있는데 감각이 없고 알지 못한다는데 우리 죄성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도 심판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디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발병을 하죠? 품, 가슴. 인간의 죄가 어디가 문제예요? 심령이 문제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7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시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까 그 나병이 원래의 살로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의 거대한 풀무와 고난 속에 빠져있는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 심판 아래 놓여있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역사의 고난과 풀무 속에 우리는 건짐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나병이 회복되는 광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네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약에 이도 저도 듣지 않을 때에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네 손에서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실제로 나일강이 피가 됩니까 안 됩니까? 피가 됩니다. 피는 뭐예요? 죽음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마지막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막대기처럼 붙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모세는 어떻게 착각을 하죠? 내가 좀 기운이 있을 때, 배운 것도 안 잊어먹고 있을 때, 손에 땀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나를 부르셔서 쓰시지, 이제 막대기 같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늘 그것이 우리의 유혹이에요. 이번에 승진만 되면 하나님, 이번에 돈 조금만 더 벌면, 근데 내일이 내 날입니까?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라는 것은 내 날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내 날 아니다. 내가 주어야 내 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드디어 모세 평생의 분신처럼 광야에서 그와 함께했던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가 지금 뭐가 되어 있죠? 명칭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로 모세는 이후에 어떤 일을 펼쳐냅니까? 홍해를 가를 때 뭘로 가리키죠? 바로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맞닥뜨린 아말렉을 물리칠 때도 산에 올라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른 막대기로, 아니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스펙 얘기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나는 뭐 학벌도 시큰둥하지, 또 백도 없지, 연줄도 없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지, 진짜 맨 땅에 헤딩해도 안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조적인 말로 나는 아무 스펙이 없다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최고의 스펙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스펙이에요.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가오셔서 개입하시고 붙드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믿습니까? 그 지팡이로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막대기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막대기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 그러면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잘게 잘게 부수어 떨어져 나가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과 오해가 뭐냐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면 세월이 갈수록 이 질그릇이 동그릇이 되고 동그릇이 조금 더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다이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겨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배가 보배다와 진다고 우기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 가르침 없어요. 성경에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보배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이 참에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40년 광야는 모세에게 적어도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익히고 배우고 습득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데에는 무용지물인가를 깨닫고 배우고 내가 초계와 같은 존재인가를 배우는데 40년을 걸리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이 상황에 뭐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투정 부릴 때 아,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 쓴다. 그리고 그를 붙잡는 거예요. 모세를 금막대기를 만들어 쓰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는 순간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스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세상의 백, 연줄, 이것이 최고의 스펙이 아니에요. 일터에서 그런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시다. 믿습니까? 오늘도 2013년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드러나는 전성기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합시다.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내가 보란듯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라한 모습,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이 땅에 의지할 거라곤 나 자신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내몰릴 때까지 우리를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막대기처럼 지푸라기처럼 초라한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이 아무개야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2013년 어떤 심정으로 이해를 시작했는지는 각자마다 처지나 상황이 다르겠지만 철저히 주님 앞에 무능한 존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 평생의 최고의 스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또 내일 떠나는 장강 목포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